누가복음 14장 28절 말씀을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좀, 그 뒷부분까지를 좀 했는데, 오늘 28절 말씀, 누가복음 14장 28절 말씀 한 절을 좀 같이 보는 것을 우리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려 할 때에 자기가 가진 것이 그것을 완성하기에 충분한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고, 주님, 저희가 받게 싸우니 주여, 저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부딪히고 그것이 살아 역사해서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세요. 지난 시간에 제가 첫 시간으로 먼저 앉아서 비용을 계산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주로 이제 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여기 오늘 좀 본문을 보면서 다시 좀 상기해 보시면,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무작정 뛰어들지 말고 생각할 시간을 가져라. 이렇게 일에 뛰어들기 전에 생각할 시간을 가지라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저와 이 복된 소망 심리학교의 모든 지체들에게 동일하게 오늘도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계산해야 하는 그 비용, 그것에 앞서서 먼저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제 자신이 먼저 비용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목회자로서의 비용은 목회자 혼자 집에서 조용히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의 자기 인식은 목회자 자신에게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모든 지체에게 동일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에 대한 지체들의 그 인식과 태도가 정확하지 않으면, 그러면 많은 갈등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는 스스로를 의사라고 생각하는데, 지체들은 목회자를 간호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목회자는 스스로가 생각할 때 목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체들은 목회자를 보면서 철물점 주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그런 생각하는 바가 달라버리면, 그럼 서로 오해가 생기면서 나는 이걸 기대했는데 왜 저분은 저거를 해주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오해가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동일한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을 때 서로가 오해가 없으면서 한 마음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누구입니까? 제가 말씀드릴 때, 목회자는, 목사는 세상의 직업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목회자는 월급 받고 출근하는 셀러리맨이 아닙니다. 또 목회자의 아내는 부목사도 아니고 교회 아내도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목회자가 누구냐? 기본적으로 목회자는 교회의 한 지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운명이 된 지체고 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한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회자는 그리스도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다한 양입니다. 하나의 양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양무리 중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하는 그런 목자로서 또는 감독자로서 세우는 사람이 목회자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양떼 위에서 군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고, 양떼에게 오히려 본을 보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은사, 선물이면서 동시에 직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목회자는 하나님의 농사를 짓는 자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회자는 아버지의 마음과 유모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성도들을 다정히 사모하고 혼을 기꺼이 나누어주고 해산의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목회자는 성도들을 대신해서 회개보고할 자인 것처럼 마지막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대신 회개보고해야 되는 사람처럼 그렇게 혼들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목회자는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우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덧붙여서 목회자는 성도들로 인해서 기꺼이 상처를 받을 마음의 준비를 하는 자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 모든 이 견적을 다 내보고도 자신 있게, 예, 제가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목회자가 과연 있겠는가. 그러나, 제가 최소한, 하나님께 어려운 일인지는 알지만, 또 제가 할수 없는 일인 것도 알지만, 그러나 제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제가 그 일을 해볼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대답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는 이 일은 이온 우주에서 가장 해볼 만한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교회 지체로서 모든 성도들이 지불해야 할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우면서 우리 모든 지체들이 지불해야 할그 비용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교회, 하나님의 교회의 그 지체들, 성도들은 누구입니까? 먼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교회의 지체일 수는 없습니다. 그건 교인이에요. 수십 년, 교회 문을 들락달락거렸어도 구원받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Church goer, 교인이에요.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몸에 더해진 사람은 몸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전체적인 교회가 있고 지역적인 교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체적인 교회를 우주적인 교회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부정하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믿기로는 이 모든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교회에 속해 있다고 믿고 그러한 교회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주적인 교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각 지역에서 생활권이 같은 각 지역에서 같이 함께 모이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영국 사람과 함께 모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50년 전에 미국 사람과 함께 우리가 모여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살면서, 동시대를 살면서, 동일한 생활권에서 같이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역 교회예요. 로컬 처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지역 교회의 이제 몸의 일부가 또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한 건물의 한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농사의 농작물들입니다. 또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양무리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사실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면서 성도가, 그러니까 교회를 이루는 그 지체가 어떠해야 되겠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광범위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을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인데 그걸 제가 이 시간에 다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제가 성도로서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지불해야 할그 비용, 즉 내가 깎이고 그렇죠? 내가 감수하고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세 가지만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누군가가 미리 내 길을 앞서간 사람이 있으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잘 이루어 놓은 사람이 있으면 그 모범이 있게 되면 그러면은 좀 우리가 따라가기가 편합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본 것이 없을 때는 처음부터 그것을 바닥서부터 이루어가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먼저 누군가가 그 길을 가서 아 저걸 보니까 나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 잘한 것은 저렇게 나도 따라가면 되겠구나. 잘못한 것은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있으면 참 좋은 거예요. 그게 모범이지요. 샘플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성경적인 교회를 이루어보고자 할때 성경에 보니까 모범적인 교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같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잠깐 펴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니까 1장에 1절에 보니까는 바울이 이제 그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 편지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서 쭉 내려와서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지금 본이 되는 교회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이제 성경적인 교회를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가다듬고 시작하려는 입장에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에 대한 그 모범으로서 대단히 좋은 지금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길래 다시 바꿔 얘기해서 어떠한 비용을 모든 지체들이 기꺼이 감수했기에 이렇게 모범이 되는 좋은 교회를 이룰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유익하리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앞에서부터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2절에 우리가 너희 모두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할 때에 너희에 관하여 말함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니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음을 아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있었던 것이 세 가지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였습니다. 이 비슷한 말씀이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같이 또 펴보시면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10절서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분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왔으며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는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에 충만한 확신에 이르기를 바라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데살로니가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 가지가 여기도 다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의 행위. 10절에서 말씀하는 그 너희의 행위가 이게 지금 믿음의 행위지요. 그다음에 그분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사랑의 수고. 동일하게 사랑의 수고가 소개되고 있지요. 또 11절에 보니까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에 충만한 확신에 이르기를 바란다. 끝까지 소망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소망의 인내. 동일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히브리서가 저자가 누구냐를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성경대로 믿는 분들은 이 저자를 사도 바울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그러한 이유 중에, 한 근거 중에 하나가 또 이러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한 말투와, 지금 이 히브리서에서 한이 말투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우리 잘 아는 13장에서 이제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구조가 지금 상당히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교회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있었던 이러한 세 가지 것,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또 소망의 인내, 이것을 잠깐 좀 같이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믿음의 행위다. 이렇게 얘기할 때, work of faith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믿음의 행위다. 사실 우리는 믿음과 행위를 상당히 이렇게 좀 구분 지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믿음은 믿음이고, 행위는 행위고. 그렇죠? 두 개가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행위를 이야기할 때, 예를 들어서 성경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 의롭게 여겨지는 데는 행위가 불가능하다. 행위로는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그렇죠? 또 뒷부분에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수 없다. 또 디도서 3장 5절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않으셨다. 또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조금 헷갈리는 것입니다. 아, 그렇다면 우리가 이 행위라는 것과 행위라는 것과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게 서로가 양립할 수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포인트를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행위는 불필요합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행위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게서는 구원에 합당한 행위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증거로서의 행위는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라는 것입니다. 그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믿음은 성경이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그걸 종교라 그래요. 사람이 자기의 어떤 노력과 행위와 어떤 의로움, 율법에서 난 의라 그러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고 하는 노력, 하나님은 그걸 아주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그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내는 것, 오히려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 열매가 안 나오면, 그 행위가 안 나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어떤 아들의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왕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왕의 아들로 입양되기 위해서, 제가 처음부터 왕처럼 행동했어야만 왕의 아들로 입양되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린 거지였어요. 우린 거지 같았고, 실제 거지였는데, 그 왕께서 우리를 그냥 거지인 상태에서 입양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왕이 되는 데 있어서는, 왕자다운 어떤 풍모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 요구하시지 않았어요. 행위를 요구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일단 제가 왕자로 입양되어서 왕궁에 가서 그 왕자로 훈련받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때도 여전히 거지 같은 이 행위만 하고 있으면 어떻겠어요? 왕이 그것은 원치 않으세요. 법적으로 왕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하나 차근차근 그 왕자다운 풍모를 갖추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증거로서의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의 행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어떤 믿음을 따라 사는 삶,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에 믿음으로 결정하는 자세, 이걸 지금 믿음의 행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농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씨입니다. 씨를 심으면 싹이 나고 열매가 맺지요. 그러니까 믿음을 심으면 그럼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씨에 해당하고, 그 믿음에서 나오는 믿음의 행위는 열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나무에 포도 열매가 맺혀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아, 그 나무에 원래 씨는 포도 씨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행하는 것을 보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행하는 것을 보면,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가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수 없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면, 아, 이 사람의 씨가, 그 열매를 보니까, 아, 이 사람의 씨가 그리스도였구나, 아니면 종교였구나 하는 것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잘 포장이 되어 있고, 대단히 헌신적인 것 같고, 영적으로 많은 것을 분별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그 사람의 그 씨가 의심스러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그리스도의 씨가 심겨진 것이 맞는가? 교회가 하나님의 농사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정말 참으로 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 자체가 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리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만드실 때, 땅의 티끌, 먼지와 같은 그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그랬습니다. 물리적으로도 우리는, 인간은 흙이에요. 과학적으로도 이 몸의 성분과 이 흙의 성분이 상당히 유사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흙이에요. 본질상 우리가 흙이에요. 그 흙이 모여 있는 걸 우리가 밭이라 그러죠? 성경은 또 우리를 그 흙으로 빚어진 토기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흙으로 빚은 그릇, 토기라고도 말씀해요.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의 농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농사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원래 흙인 그 아담, 밭인 아담에게 원하셨던 것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흙에서, 그 밭에서, 아담이라는 그 밭에서 좋은 열매, 선한 열매가 나기를 기대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이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타락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주받았습니다. 저주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을 잠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브와 또 아담에게 차례로 또 뱀에게 차례로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선포하시고, 물론 그때 이제 구원의 방법도 제시하시죠. 그 이후에 지금 인간으로 인해서 인간만 지금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지금 18절에 보시면 자연 만물이 지금 저주를 받게 됩니다. 특별히 땅이 저주를 받게 되는데요. 18절에 보니까 또한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주받은 땅의 특징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것입니다. 아담은 원래 하나님께서 좋은 밭으로 만드셔서 원래 좋은 소출을 기대하셨고 좋은 소출을 내는 것이 당연한 밭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저주받았을 때 저주받은 땅에서 낼수 있는 것은 가시덤불과 엉겅 퀴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세상에서 이 세상 신 마귀에게 눈이 가려서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우리의 육신의 정욕대로 따라서 행할 때 그때 맺었던 그 모든 것들은 가시덤불과 엉겅퀴였습니다. 그것이 내가 사람들 볼 때에는 버젓이 남보라는 듯이 자수성가해서 사업을 이루고 명성을 얻고 자선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보란 듯이 그러한 많은 일들을 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실 때 가시덤불과 엉겅퀴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래 원하셨던 것은 포도와 무화과와 올리브였지만 그 인간의 경작자이신 분, 농부이신 그분, 그 하나님께로부터 그 밭이 멀어졌을 때, 그 경작자가 떠났을 때, 그 밭으로부터 창조주 하나님, 그 경작자가 떠났을 때, 그때 인간들이 내는 것이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찔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두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이 세상 신 마귀에 의해서 이 마귀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는 그럴 때는 우리가 포도를 내고 싶어도, 무화과를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었습니다. 나무 자체가 달랐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6장에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7, 8절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6장 7, 8절. 예, 아까 읽은 그 말씀의 그 바로 윗부분에 있는 거죠.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땅을 가는 자들에게 합당한 채소를 내는 땅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니와 가시와 찔레를 내는 것은 버려지고 저주함에 가까워서 마지막에는 그것이 불살라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작자이신 그 하나님, 그분이 계실 때,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땅을 가는 그분께 합당한 채소와 열매를 내는 것이고, 그럴 때또 복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스스로 가꾸려고 해서 가꾸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다 밭입니다. 밭은 누군가가 경작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경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밭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밭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낼수 있는 것은 그건 가시와 엉겅퀴와 찔레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에게는 그 밭의 주인이 필요합니다. 그 주인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죠? 구원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또한 가지가 경작할 밭의 주인이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작자가 돌아오는 거예요. 떠나갔던 농부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농부가 내 밭을 일구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인생이 편한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가꾸려고 하면 그보다 더 힘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밭을 경작해 주시면 그럼 내 인생이 그 무엇보다 쉬운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농사를 위해서 수고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심는 자라 그랬고 아볼로는 물 주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이 다 하나님의 농사에 참여하는 일꾼들이었습니다. 함께 일하는 일꾼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속에 바른 믿음의 씨가 심겨졌고 또 하나님에 의해 경작되는 밭이 맞다면 그러면 우리는 틀림없이 포도와 무화과와 올리브를 낼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밭으로서 하나님의 농사에 풍성한 소출을 내려면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오늘 포인트입니다. 예. 그때 필요한 마음이 바로 기꺼이 기경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씨가 땅 속에 심겨져서 그 위에 물을 주면 땅을 다 밟았는데도 밟아서 딱딱해졌는데도 그 위에 물을 주면 어떻습니까? 씨가 땅을 뚫고 딱딱한 땅을 뚫고 이렇게 올라오지요. 그런데 아주 단단한 흙, 잘 갈아엎어지지 않아서 딱딱한 흙일수록 그 씨가 뚫고 나올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적어지지 않겠습니까? 또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밭은 잘 일궈야 깊숙이까지 그것을 잘 기경을 해야 그래야 옥토로서 씨가 심겨졌을 때도 잘 그것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농사로서 이제 교회를 함께 이루는 우리 지체들이 이제 우리가 지불해야 할그 비용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의 행위라고 말씀했는데 그 믿음의 행위와 연관돼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바로 기꺼이 기경되는 마음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싹을 쉽게 틔우도록 내 딱딱한 마음밭을 기꺼이 깨려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밭에서 추수한 그 곡식들, 그 밀들이 타작이 되고 그것이 고운 가루로 빠지고 그래서 그것이 섞여서 한 빵덩어리를 이루는 것. 이게 성경은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범적인 그 믿음의 행위를 보이는 그 교회를 이룰 수 있게 해주는 그 출발점, 그게 뭐냐? 기꺼이 내가 기경되고자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의 책임을 맡은 그 리더는 하나님께서 목양자로 세워주신 사람은 능력이 뛰어날 수도 있고 능력이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잘 전할 수도 있고 좀 부족하게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정말 유능하고 말씀을 훌륭하게 전하는 그 교회만 하나님의 교회로서 잘 세워지는 문제라면, 그러면 나머지 수많은 교회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입니까? 목회자가 노력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또 반대로 성도들이 기꺼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부족한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받고, 그 받은 은혜에 따라서 내가 기꺼이 내 태도를 돌이키려는 그 마음, 마음을 하나님 앞에 딱딱하게 하지 않고 항상 늘 부드럽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 앞에 세우고 겸손한 가운데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 기꺼이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늘이 안에 있어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성경적인 모범적인 좋은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여기 보니까 labor of lov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abor. 노동 이렇게도 번역되는 단어죠. 구약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거처를 정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을 실현시키시는 것이 지금 성소예요. 성막이에요. 근데 그 성막의 구조를 보니까 맨 가장자리 겉에 이제 회막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은 담장처럼 되어 있고 지붕이 없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지붕으로 덮여 있는 어떤 한 방이 또 따로 있었는데 그 방이 처음에는 한 방인 것처럼 보였는데 들어가서 보니 두 방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이 지성소, 나머지 3분의 2에 해당하는 것이 성소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성소와 지성소 전체 그 부분을 그냥 일반적으로 성소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세워졌냐면 나무들로 세워졌습니다. 나무들. 나무를 판처럼 해서 이렇게 세웠는데 하나의 넓은 판이 아니라 48개의 이 나무 기둥들로 이렇게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가면서. 근데 그 나무 기둥들이 그대로 나무로 되어 있지 않고 그 위에 다 금을 씌웠어요. 물론 그 밑에 이제 은받침도 있고 하지만 세부적인 것들은 다음에 우리가 또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 그래서 그 기둥들이 서로 금을 입힌 그 나무 기둥들이 서로 마치 어깨를 맞대고 이렇게 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돌아가면서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셔서 그 긍휼의 자리 위에서 법궤 위에 있는 긍휼의 자리 위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였어요. 그런데요. 그 기둥들을 이렇게 쭉쭉 세웠을 때 그것을 가만히 놔두면 그 기둥들이 서 있지를 못하죠. 어떤 기둥 뒤로 넘어지고 어떤 기둥 앞으로 넘어지겠죠. 그렇죠? 땅에 박아놓는 것이 아니니까. 그냥 세워놓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둥, 각자의 기둥들을 연결해주는 가로지르는 가로지름 막대들이 겉에서 볼 때에 네 개가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바깥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그 막대의 그 중간을 관통하는 또 구멍을 뚫어서 그렇게 해서 또 막대를 하나를 더 꽂아놓은 것이 있었어요. 성경을 공부하는 많은 분들이 이 성막, 성소에 대해서 이제 공부할 때 대단히 많은 부분에서 이한 부분 한 부분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보여준다고 이렇게 파악하고 있고 또 그러면서도 또 그것이 교회의 진리를 드러내준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관련할 때는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기둥들 전체를 안쪽에서 가로지르는 그 막대, 그것을 사랑으로 해석하는 것은 대단히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매는 띠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 모든 기둥들이 다 각자가 서 있을 때 하나하나로 다 훌륭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함께 세워져 가기 위해서 완전하게 마무리 짓는 것으로서 그 관통하는 그 가로지른 막대가 있듯이 그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단순히 애틋한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감상적인 게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사랑은 노동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수고예요. 사랑은 노동이에요. 일이에요. 성경이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이랬습니다. 그것은 노동입니다. 이거는 단순한 어떤 감정이 아니에요. 좋을 때는 하고 싫을 때는 하지 않는 그런 감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형제의 바로섬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를 마다않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형제자매들의 마음과 마음을 관통해서, 그래서 어떤 형제나 어떤 자매가 쓰러지지 않도록, 실족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꽉 붙잡아주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없다면,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 각 지체들 하나하나는 자기의 개인 믿음에 의해서 잘서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전체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거처로서, 성소로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데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사랑의 띠인 거예요. 관통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모든 마음을 관통하는 그 띠인 거예요. 그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 외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 앞에 세우는, 자기 자신을 날마다 죽음 앞에 내어주는 그 뼈를 깎는 그것이 없으면 그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의 노동을 기꺼이 감수하는 지체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는 우리가 바른 교회, 모범적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그러한 비용인 것입니다. 세 번째,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의 인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소망의 인내다. 소망은 어느 때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소망이 언제 필요합니까? 희망찬 순간에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소망은 소망이 있을 땐 소망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소망이 사라진 순간에 필요한 것이 소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에게서 다 소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할 때 정작 필요한 것이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고난과 역경이 계속될 때, 그렇죠? 내가 지금 통과하는 터널의 끝이 어딘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서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저 앞에 밝은 빛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럼 사실 그때는 소망이라기보다는 그냥 사실 확인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터널 가운데서 저 앞에 빛이 나타나지 않았어도 언젠가 이 터널의 끝이 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갖는 마음이 소망 아니겠습니까? 이 소망이라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소망은 우리에게 견딜 힘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도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소망도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로마서 5장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여기 보니까 이 소망이 지금 네 가지 중에 맨 마지막에 나왔는데 이것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 우리에게 소망이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랜 환난과 역경을 거치는 가운데서 여기 보니까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죠. 소망이 인내, 환난이 그 인내를 이룬다. 환난이 인내를 이룬다. 환난과 역경을 통과하면서 사람은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이것이 정말로 엄청난 환난을 통과해서 지금 이 순간까지 와 있는 분들에게는 그 말이 맞아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고 이그 고난을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 사람이 인내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내의 과정 중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뭘 체험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편안한 사람, 아무 일도, 곤란한 일도 잘 생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도 덜해요. 그래서 쉽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몰라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정말 어려운 가운데 죽을 각오로 하나님을 섬겨온 사람들에게는 그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것입니다. 나눠줄 얘기가 여기 그냥 막 넘쳐나는 거예요. 예.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그렇게 해서 인내하는 가운데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또 다른 큰 역경이 닥쳤을 때도 어떻습니까? 안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안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지금까지 크고 작은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가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이번에 닥친 문제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이 내 안에 강하게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며 소망을 갖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에 지금 5절을 보시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 부끄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소망 가진 것, 그거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어 나갈 때도 크고 작은 시련들이 늘 따라다닐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이렇게 교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교회에 문제가 많냐, 세상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문제가 많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문제가 많은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없으면 그건 무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죽은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종결되는 게 죽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교회를 약물이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양떼의 특성에 대해서 잘 배우지 않았습니까? 양떼는 모여서 서로 부딪히고 서로 서열 다툼을 하고, 그렇죠? 모든 짐승들이 다 그렇죠. 기싸움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이 차지하지 못하게 힘센 놈이 딱 버티고서 갖고 밀어내는 거 아닙니까? 교회 똑같죠? 서열 다툼을 해요. 벌레와 질병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이리와 사자와 곰들이 와서 채갑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 어떻게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교회에는 개인에게건 또는 단체로서의 양무리에게건 크고 작은 문제가 끊임없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교회로서 세워져 가는 것에 대한 그 소망이 있을 때에 그 문제들을 견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좋아 보이는 교회, 이렇게 얘기해서 좀 뭐하지만 어쨌든 좋은 교회, 뭐 성경적인 바른 교회, 좋은 교회, 그런 교회를 부러워합니다. 당연하지요. 저도 부럽습니다. 든든히 서 있는 교회, 질서가 잘 갖춰지고 안정된 교회,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고 생기가 넘치는 교회, 부러운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교회들도 처음부터 자동적으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매일 목회자가 입을 뒤집어쓰고 우는 그러한 경험이 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매일 정말 하나님 앞에 새벽부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제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형제의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와 간구와 간절함과 사랑의 수고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대가를 지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거쳐서 한 단계 한 단계 그 단계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보니까 남의 떡이 항상 커 보이듯이, 아, 참 좋은 교회다. 이렇게 지금 된 것입니다. 그 교회가 몸집에 비해 머리만 큰, 아는 것만 가득 들어찬 그러한 기형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하나를 배우면 하나를 실행하는 그리스도인들로서, 또 이론에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ABC, 기도하고 무릎 꿇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중보기도 하고 구령하고 순종하고, 이러한 신앙의 그 ABC, 이런 것이 실제 삶에서 그러한 것들을 행하는 그리스도인들로 가득 찬 교회,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믿음의 행위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농부이신 그 하나님께서 딱딱한 밭들을 갈아엎으실 때 기꺼이 순종하면서 내 강퍅하고 완악한 마음과 불순종의 마음을 매번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과정들을 날마다 거치면서 기꺼이 기경되고자 하는 마음들이 그들 안에 풍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좋은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럴 때 예전에는 가시와 엉겅퀴밖에 낼수 없었던 그 밭들에 아름답고 풍성한 소출을 내는 밭들로 그렇게 바뀌어 갔을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서로 어깨와 어깨를 마주대고 힘 있게 서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그 처소, 성소를 이루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세우는 사랑의 노동을 기꺼이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런즉 이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러한 노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화려한 꽃과 푸른 잎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앙상한 가지만 남은 겨울나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것이 금방 봄이 오면 다시 새싹이 나고 다시 풍성한 잎들을 낼 것을 소망하면서 그러면서 차가운 겨울을 인내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는 그러한 교회를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잠깐 머리를 숙이시고 제가 좀 여러분들을 마음으로 좀 초청합니다. 우리는 오늘 어떤 심정으로 새로운 출발선상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려 할때 자기가 가진 것이 그것을 완성하기에 충분한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또는 어떤 왕이 다른 왕과 전쟁을 하려 할 때에 자기를 치려고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자기가 1만 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 먼저 앉아서 잘 생각해 보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때 목회자로서 지불해야 할 비용이 있습니다. 또 지체된 성도로서 지불해야 할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에는 그에 따른 행위가 반드시 열매로 맺혀져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웁니까?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배웁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용서하십시오. 우리가 섬김에 대해서 배웁니까? 남들이 섬기기 바라지 말고 나 먼저 섬기십시오. 잃어버려진 혼에 대한 안타까움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구령하십시오. 이러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비용을 지불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감상적인 느낌이 아니라 수고와 노동입니다. 내 사랑의 노동을 통해서 연약한 성도가 세워지고 분열되려 했던 모임이 단단히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지불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고 끝장난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을 품고 한발한발 묵묵히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로서 저 또한 그 계산된 엄청난 비용을 다 지불할 용기는 선뜻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최소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해보고자 하는 마음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는 이 일이 온 우주에서 가장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 모든 우리 복된 소망 지체들께서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모든 이 비용, 이것을 기꺼이 다 지불하겠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분은 사실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최소한 주님 제가 부족하고 자신 없지만 해보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는 이 일이 온 우주에서 정말 가장 값진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각자가 들은 말씀에 따라서 우리에게 부딪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 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시는 시간을 좀 잠깐 가지시기를 바랍니다.